네, 오늘이 이제 네 번째 시간이죠. 지난주일에 우리가 그 선하신 주권자, 선하신 주권자에게 스스로 굴복하고 완전히 항복하고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그것이 도리이면서 동시에 가장 좋은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왕의 법, 유일한 왕의 법과 사람의 자유, 그런 제목으로 이제 이 법에 대해서, 이 주권자가 만드시는 이 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다 같이 펴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네, 펴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말에 거하면, 먼저는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죠.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된다. 그런데 그 진리가 바로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만히 영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리는 지금 진리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상대화해가지고 옳은 것도 없고 틀린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뭐든지 야 그거는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야. 이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기도 하고 중요한 말이기도 하지만은 아무 데나 이거 갖다 붙여버리면 진리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죠? 너는 그렇게 생각하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너하고 나하고 얘기가 다르네. 모든 것을 이렇게 모든 대상, 모든 내용을 다 여기다 갖다 붙여버리면 진리가 실종돼 버리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차별을 하지 않고 학대를 하지 않고 뭐 이런 측면에서, 그죠? 굉장히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아무 데나 갖다 붙여버리면 진리가 실종되는데, 우리가 오늘날 그런 시대를 지금 목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바로 그런 상태로 들어가면 드디어 이제 우리가 진리라는 것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아, 세상에 진리라는 것이 있는 것이구나. 틀린 것이라는 것이 있고 틀리고 맞는 것이 있는 것이구나. 물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그것을 뭐 어저께 제가 누구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 아디아포라. 그 아디아포라라고 그런답니다. 그리스 말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해도 불법이 아니고 안 해도 상관없는 것. 그것을 이제 아디아포라라고 한답니다. 아디아포라. 우리 성경에서는 왜그어제 이방인들의 제사에 사용했던 그 재물에 대해서 먹는 것, 그죠? 그 사실은 그게 아디아포라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죄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래도 그거 먹는다고 죄는 아닌데, 믿지 않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양심을 어리기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도 존재해요.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디아포라가 아닌 것들도 존재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 시대는 모든 것을 상대화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진리가 있는 사람은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고 진리가 없는 사람은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들에서 행복을 느낀다는 거죠. 행복을 느낀다. 근데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있는데 이것이 진짜 자유롭게 하는 법이 되기 위해서는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에게만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이, 말 그대로 자유를 주는 법이라는 거죠. 이 위에 구절하고, 그죠? 문맥상 똑같은 얘기죠. 진리가 있는 사람, 진리를 아는 사람은 자유의 자유로운 상태로 살아가게 되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 진리가 없는 사람은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 오늘 이 두 구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하신 주권자 예수님께 항복한 사람들은 속박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자유를 얻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있는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주 좋은 명품 자동차를 다 한 대씩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성능이 다 좋아요, 전부 다. 근데 그 차를 가지고 자유함을 실컷 누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마음껏 돌아다니고 마음껏 달리는 것. 예, 그게 자유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되잖아요. 그죠? 얼핏 생각하면.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시대가 그것을 말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상태로 자동차를 운영하면 명품 자동차임에도 불구하고 얼마 안 있어서 찌그러진 자동차가 되고 말겠죠. 누구나. 내가 언제 끼어드는 차를 받을지 모르고 나는 운전을 잘한다 하더라도 어떤 차가 내 뒤에서 와서 들이받을지 옆에서 와서 들이받을지 알지 못하는 상태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매일 운전을 해야 되는 이건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명품 자동차고 정말 아주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라 하더라도 언제만 자유를 누릴 수 있느냐? 교통법규가 잘 지켜지는 그죠? 그 하에서만, 그 아래에서만 이 명품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자동차도 아무리 뛰어나고 뭐 비교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볼 때 머리가 또는 성격이 성품이 뭐 어떤 것이든 다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의 교통법규, 인생의 교통법규 아래 있을 때만 그 뛰어남이 뛰어남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의 왕의 법, 이렇게 유일한 왕의 법, 법이 하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유, 이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A라는 사람들은 이 교통법규를 지키고 B라는 사람들은 이 교통법규를 지키면 교통법규가 있다 하더라도 별로 의미가 없겠죠, 그죠? 하나의 법만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만 이 모든 명품 자동차들이 다 자유를 누린다는 거죠.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법은 하나여야만 합니다. 주권자가 하나여야만 하듯이 법도 하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유일한 왕의 법,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볼 수 있습니다. 유일한 왕의 법. 왕도 하나고, 주권자도 하나고, 법도 하나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절, 13절인데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자유 안에 굳게 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겠죠,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내 마음껏 실컷, 그게 아니고, 이 법 아래 정확하게 이 법 아래에서 사는 거 그거 보고 자유에 굳게 서고 그 말이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자유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메지 말아라. 이 속박의 멍에가 뭔지 뒤에 13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아라. 자유를 내가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을 육신을 위한 기회로 사용할 때 그게 속박이라는 겁니다. 그건 얼핏 보면 그게 자유인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하는 것 그건 자유가 아니고 그게 바로 속박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이제 밑에서 제가 좀 오늘 이제 30분 동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얽매이는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기를 권고를 합니다. 위에서 아까 갈라디아서 5장에서 봤듯이 우리 주님의 뜻은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유에 굳게 서서 속박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얽어매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 모든 얽어매는 것들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우리 육신의 부패, 타락, 그것을 사용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이렇게 이제 오늘 이 맥락에서 그리스도인이란 이렇게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사람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그럼 이거는 완전하지 못한 정의가 되겠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 이거는 완전하지 못한, 정의입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조사가 하나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스도께만 복종하는 사람들. 이렇게 바뀔 때 이게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국가에 복종한다든지 상사에게 복종한다든지 부모에게 복종한다든지 그 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복종하고 매여야 하는 것들이 실제로 없느냐? 사실은 있어요. 있는데 그것들은 우리가 그것들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복종한 연장선상에서 복종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직장에서 내 상사에게 복종하지만 상사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우리 엄마에게 복종하지만 엄마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엄마에게 복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오직 그리스도께만 복종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모든 일에서 순종하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 그러니까 사람 종들, 내가 종인 입장이라면, 오늘날은 이제 부하에 된 입장이라면, 그죠? 사원인 입장이라면 내 상사에게 또는 내 회사에서 대표에게 복종하는 것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복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복종할 때는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직장에서 내 상사가 나를 감시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내 양심에 비춰서 열심히 한다는 거죠. 복종하고. 왜냐? 그 사람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복종하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만. 빌립보서 1장 20절에도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라했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오직 그리스도만 섬기는 사람들, 오직 그리스도께만 복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복종하는 짐, 그 외에는 그 어떤 짐도 매이지 않는 것이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교회의 리더십이 있고, 가정에 가면 부모라고 하는 권위가 있고, 직장에 가면, 그죠? 어디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내 위에 있는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권위에 복종하는 이유는 그 권위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가진 사람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 복종이 일어나야 교회가 교회 될 수가 있고, 가정이 가정 될 수가 있고, 직장이 잘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람을 보고 복종을 한다든지 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한다든지 이래버리기 시작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맨날 분란이 일어나고 불만이 생겨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것의 그 근원은 그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그 법에 복종하다 보니까 그 결과물로서 내가 그분이 세운 권위들에게 복종하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삶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법의 바깥에 이 유일하신 주권자의 법, 유일한 왕의 법 밖에 놓이게 되면 우리 마음이 이미 그 법을 벗어나버리게 되면 이게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속박을 누린다는 겁니다. 허탄함을 누리고 외로움을 누리고 허무함을 누리고 우리 마음이 벌써 우리를 정지하는 그런 상태 하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18절로 19절에 보면 그 내용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아니다. 그것은 부패의 종이 되게 하고 속박이 너희들을 속박시키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자유 있잖아. 그거 자유인 것처럼 보이지? 그거 아니야. 그대로 하면 부패의 종이 돼가지고 결국은 속박하는 거야. 너를 속박이 매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왜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자유, 또 우리가 보여지는 그 자유대로 살면 자유를 누려야 할 텐데 왜 속박하는가? 아까 우리가 명품 자동차 비유를 한번 봤죠. 그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원래 사람은 곧바르게 만드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 제가 예전에 그 공자가 말하는 종심, 70세에 이르면, 군자가 70세에 이르면 그 이렇게 되는 상태, 그 종심 한번 얘기하는 거 생각나세요? 혹시 생각 안 나세요? 종심, 마음을 따른다. 그게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해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다. 이제 그렇게 말하거든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근데 법도에 어긋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여기서 법도는 하늘의 법도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법도에 어긋남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창조됐다는 겁니다. 원래 사람이. 원래부터.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나 자신을 포함해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 마음대로 했다가는 아까 얘기했듯이 부패하고, 부패의 종이 되고 속박에 매이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왜 종심의 상태처럼 이렇게 지어지는데 오늘날과 같이 이런가? 부패되어 있는가?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7장, 17장 9절을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이게 마음은, 사람의 마음. 사람의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다. 극도로 사악하다. 아, 이게 내 마음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는 상태로 창조된 사람이 어쩌다가 이런 상태가 됐는가. 예.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알려주면 공감을 해요, 일단. 아, 그 얘기가 맞습니다. 공감을 하는데 마음속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세상이 그렇게 부패된 것은 맞다. 맞는데, 나 자신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다. 세상이 부패된 것은 맞는데,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얘기해 보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 이유가 왜 그런지 보니까 자기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는 내가 당연히 옳지.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고, 그죠? 내 기준으로 보니까 내가 기준이 되니까,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니까. 두 번째는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라고 보는 이유는 부패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니까. 나도 조금 나쁜 것 같은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더 나빠 보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나쁘고, 그러니까 그렇게 느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많이 벗어나 있다는 겁니다. 많이. 우리는 우리가 많이 벗어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잘 공감하지 못해요. 머리로 지식적으로는 아,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고개는 끄덕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나 많이 부패되어 있다는 것은. 그런데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한 건지 이제 한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양육쇼크라는 책에 보면 애들이 미국 나이로 한 3살, 4살 때 인생의 첫 거짓말을 하고 그날 무지 힘들어한답니다. 잠도 못 자고 막 식은땀을 흘리고. 그런데 불과 한 1년도 가기 전에 두 번째 거짓말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아주 쉽게 한다는 거예요. 15살 뭐 이렇게 중3, 중2 뭐 이 정도 되면 거짓말을 하면서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이가 한 30살, 40살 되면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잘하는 것을 능력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부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내 자신의 기준 자체가 이렇게나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가지고 보는 그 의, 정의, 뭐 이런 것들은 꽝이라는 거예요, 꽝. 이게 내가, 내 마음 기준 자체가 이미 이렇게나 많이 벗어나 있는데, 많이. 독일의 히틀러, 그죠? 유대인들을 한 3만 명씩 막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가스실에서 아주 참혹하게 버튼을 눌러가지고 죽이고, 그죠? 그렇게 했던 이 장교들이 남겨놓은 일기장에 보면 자기가 지금 나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었대요. 나는 지금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해충과 같은, 그죠? 독버섯과 같은 저 유대인들을 박멸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인류를 평화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확신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들, 폴포트, 스탈린, 중국의 마오쩌둥,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죠. 그때 이 사람들이 그걸 학살할 때 마음에 이게 마음은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마음에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거, 확신범이라는 거, 확신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이미 이렇게 부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과 같은 권력을 우리 호주머니 속에 넣어준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 호주머니 속에 그 권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게 살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그 시대에 살았던 그 선동돼가지고 죽창으로 자기 아버지를 찔러 죽이고 내가 찔러 죽이기 좀 그러니까 너는 우리 아버지 죽여줘 내가 너 아버지 죽여줄게 이렇게 살았던 그 시대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민중이죠 민중 그죠 군중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더 나은 사람들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 시대에 살지 않고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동가가 되지 않는 이유는 권력이 없기 때문이고 우리가 선동되지 않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그 선동하는 그 사람들이 살던 그 시대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지 우리도 항상 그렇게 바뀔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시편에 보면 시편 53편 3절에 보면 그들이 모두 물러가 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러니까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 양심이 하나님의 원래 기준에서 많이 벗어난 이 상태가 아닌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설명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는 양심은 회복됐죠 양심은 육신이 부패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향을 계속 받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이 변질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착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전부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일 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내가 착하게 살려고 하고 내가 정의롭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 정의라는 것 자체가 내가 착하게 산다는 것 그거 자체가 다른 사람을 괴롭힌다는 겁니다. 아니 나는 이게 분명히 옳아서 이렇게 행동하는 건데 내가 옳게 행동하고 정의롭게 행동하고 의롭게 행동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것이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종교, 철학, 도덕, 이 세상의 가르침들은 모든 가르침들은 사람들에게 착하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사람들에게 의롭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이 그것을 가르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진리가 없는 겁니다. 진리가 있어야 그 진리 때문에 이제 내가 방향을 잡고 질서가 서고 똑바로 걸어가는, 하나님을 향해서 똑바로 걸어가는, 하나님께 다다르는 그 길을 갈 수 있는데, 이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착하게, 의롭게, 정의롭게 살라고 가르치지만, 성경은 우리가 착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 우리가 정의라고 생각하는 그것, 우리가 의로운 삶이라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를 버리라는 겁니다. 착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 자체가 악이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불이라는 겁니다. 불이. 의가 아니고. 그걸 버리는 거. 그걸 버리고, 다른 유일한 왕의 법, 유일한 왕의 법, 그것만 의다. 그것만이 정의다. 그것만이 착한 것이다. 이걸 받아들이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것입니다. 교회의 교리가 올바른가, 그렇지 않은가, 이 현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 이겁니다. 이거. 사람들에게 의롭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아직도 그러고 있으면 그거는 교회가 아직 바른 교리 안에 서 있지 않은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네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그걸 버려라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네 자신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그거 좋다고 생각하는 거 바른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 의라고 정의라고 생각했던 거 그걸 부인해라. 그걸 부인해라. 그리고 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는 또 교회가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면 많은 교회들이 고난받는 거,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 이걸 자기 십자가라 그러니까 있잖아요. 진리가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큰틀 안에서 이게 그것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본질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한 그 결과물로서 예수님만 법이라고, 그분의 법만 의로운 것이라 생각하는 것. 예.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이분은 내 자신의 의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딱 도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그때 내 자신에게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것. 이게 내가 내 평생 내가 선교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내가 그 모든 것을 하는 이유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그때 저는 제 자신의 의를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의는 당신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 그것이 바로 저의 의입니다라는 것을 가지고 그분 앞에 발견되는 것, 그분 앞에 인정받는 것, 이게 이제 바울이 가지고 살았던 유일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가 결론적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만 복종하는 바로 그 일은 우리 마음 속에 그분만이 진리다. 그분만이 주권자시며 그분이 세우신 법, 그 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법이고 그것만이 내가 복종할 대상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마음속에 명확하게 가지고 사는 것. 그래서 사람의 자유함은 왕의 법 아래에 있다. 유일하고 참되고 영원하고 유일한 그 왕, 그분이 그리스도시죠. 그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세웠습니다. 유일하고 영원하고 참된 왕. 이 왕의 법 아래 사람의 자유가 있다는 거. 우리의 자유가 있는데 이게 그럴싸한 이론이 아니고 진짜 그렇다는 거. 우리 삶 속에서 고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